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으로 향할 구호 차량들이 아직 진입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긴급구호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알레포 지역 27만 5천 명에 대한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휴전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호 차량들은 터키 국경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알레포 내 반군 진지가 공습을 받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난 주말 오폭으로 시리아군 병사 수십 명이 숨지는 등 휴전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스테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차장은 이에 따라 구호품 전달과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유엔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정기총회가 오늘 뉴욕,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난민 사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 수는 6,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엔은 오늘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논의하는 한편 2년 안에 별도의 전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시리아를 탈출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미네소타주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맨하튼의 남서부 첼시 지역 도로변에서는 지난 17일 폭발 사건이 발생해 행인 29명이 다쳤습니다. 폭탄은 건물 공사장 앞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 근처에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폭발 현장에서는 사격 연습에 주로 쓰이는 폭발물인 테너라이트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에서 마라톤 행사 직전 쓰레기통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폭발은 마라톤 코스 부근에서 일어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또 이튿날인 어제 엘리자베스 기차역의 쓰레기통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밖에 17일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으로 8명이 다친 사건 역시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유럽연합이 이란의 원심분리기 부품 제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관영TV는 지난 주말 유럽연합으로부터 그 같은 공식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이란 원자력기구 베이루주 카말반디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 9일 유럽연합이 이란의 원심분리기 부품 제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유엔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라며 AP통신은 과거에도 이란 원자력 산업에 대해 허위 보도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미국 상원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대북 제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는 대북 공조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도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8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interests that we share.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 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 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many times that we are prepared to sit down with the DPRK.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과 관련해 전 세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북한과 마주앉아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동참, 지원 유치와 경제 개발 등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에서 핵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특히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swiftly adopt a robust new sanctions resolution and prove its credibility.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대북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한 공동 성명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8개월 만에 두 번째 핵실험과 최근 6개월간 1년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 성명은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기존 안보리 대북결의 2705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제한하기 위해 세 나라가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 등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영내 역학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는 미 국가정보국 DNI의 동아시아 담당 제시 카로트킨 부국장이 출석해 증언을 합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14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5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제한례 없이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다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영내 동맹들을 방어하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이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즉각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조치를 상세히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의 예외 조항들을 삭제하고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입을 더욱 제한하는 한편 북한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유와 의류업종을 비롯해 국제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유의 공급을 끊고 북한 민간 항공을 금지하며 북한의 다량의 현금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의 북한 외교 공관을 격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잭 리드, 다이앤 파인스타인, 리처드 더빈, 찰스 수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잇단 위협적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켜야 안전과 개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추가 도발 위협을 하는 데 대해 그런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도발에 맞서 추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을 끝내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 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핵무장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안전과 개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에드워즈 대변인은 심각한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홍수 보도를 알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가 16일 북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선택,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중국을 참여시키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뮬렌 전 미 합참의장과 샘넌 전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은 기획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뮬렌 전 합참의장은 16일 외교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역 안전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potentially as explosive a place as there exists in the world and that it can explode.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로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점점 진전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의 영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그리고 미 본토에까지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리고 안정된 한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국과 꾸준하게 대화하며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빨리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을 위한 진보 소속으로 이번 보고서를 펴낸 기획단을 주도한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된 전략을 갖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o negotiations played a critical part of us. All of the other recommendations aim to coerce North Korea back to talks.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다른 권고 사항들은 사실 북한을 협상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서 협상의 1차 목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일단 동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권고 사항으로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에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권한을 계속 무시할 경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조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등 대북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샘넌 전 상원의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권고 사항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steps have to be taken in parallel. This is not sequential. We can't wait until the sanctions completely work.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제재를 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샘넌 전 위원은 또 미국 정부가 주변국들과 협력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nt to just say one word about we can't take a long time to get this going. The clock is not on our side now.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샘넌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협상에 나서고 특히 내년에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은 북한 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피해 현황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종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6일 2016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북한 주재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북한 당국자 등 22명이 지난 6일에서 9일 함경북도 수해 지역을 답사한 내용과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합동실사단은 함경북도 회령시 망양동과 인계리, 강안동을 방문했고 무산군과 연사군은 도로가 끊겨서 회령시와 인접한 무산군 차유리까지 밖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당국에 유관 부처가 피해 상황, 이재민 현황 파악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사 내용에 수재민들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현재 상태 등을 자세히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들과 협의할 때 계속 언급한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국제지원이 추가로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유엔 합동실사단을 피해 지역에 다시 초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초기 지원품 분배 내역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수해 대책과 관련해 분야별로 상세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긴급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신속히 응급 의약품을 분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 시설을 복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문 의료인들을 피해 현장으로 파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안전한 지역에 임시 숙소를 시급히 제공하고 수재민들이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홍수 침전물 잔해 제거 작업과 재활용 가능한 건축자재 수집 작업을 지휘 통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량 안보 분야에서는 고립됐던 무산군과 연사군의 식량 실태를 시급히 조사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접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물론 현지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도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협동농장의 농지도 침수됐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된 농부들은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잉여 수확물도 얻지 못해 생활이 곤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회령시의 종자농장도 피해를 입었다며 쌀, 옥수수, 채소 씨를 내년 봄에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난방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온실과 주택 복구에 힘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며 교육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홍수 피해는 50년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와 관련해 우선 태풍 라이언록이 8월 29일 두만강 상공에서 저기압을 만나 폭우가 쏟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두만강 수위가 높아진 것에 더해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물 무더기가 평야로 방출된 것도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왜 다량의 물이 방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지에 뚝이나 제방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수문이 열렸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8월 27일과 28일 조기 경보와 대피 체계를 가동했다고 유엔 측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주민들은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황급히 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값비싼 소지품이 잔해와 섞여 있었고 주민들은 식량과 석탄, 가축, 귀중품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다고 조사단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해 복구 지원 요청을 해오더라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악화된 현 정세에서 이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 대규모 수해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와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모든 긴급 구호의 국제 원칙은 해당 국가가 먼저 지원 요청을 해야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청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뭐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북한이 수해라는 당면 과제가 있는데도 민생과 관련 없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생활이 수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질타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 측이 수해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해 복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수해 지원과 같은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 등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긴급 구호의 필요성과 투명성, 북한 측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의 연합단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 최근 수해 지원협의를 목적으로 북한 측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민협은 지난 5일 통일부에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9일이나 20일에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이번 접촉 신청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잠정 중단하면서 방북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접촉과 팩스 등을 통한 간접 대북 접촉도 일절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북민협의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십자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통해서 못할 경우는 국제적십자사 통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민협은 지난 9일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 결의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이든 생필품이든 북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태풍 피해와 복구 상황을 관영 매체를 통해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북 제재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직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사군 사지지구와 구사지구를 연결하는 다리 복구를 위한 물길 돌리기 작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사군으로 달려온 6.18 건설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피해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와 복구 상황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홍수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7만여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철길이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 현장의 모습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각계의 복구 노력을 소개하며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을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해방 후 대재앙이라는 극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를 강조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2년 두 달간 북한 전역에 내린 비로 800여 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피해 상황에 대한 간략한 수치 정도만을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1200여 명, 부상자 4300여 명에 달했던 지난 2007년 홍수 때에도 이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먼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초기에는 며칠간 숨겼는데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제사회에 이제 손을 벌려서 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도저히 북한 자체 능력으로는 그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그런 제스처로서 지금 홍수 사태들을 좀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장비와 기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모진 교수는 북한이 일종의 전략적 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그 한편으로는 체제 생존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딜레마에서 뭐 하나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 대외적으로는 홍수 피해를 있는 것으로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한편을 통제하면서 이 미국의 홍수 지원을 핑계로 한 과외 작전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합니다.
양무진 교수는 이어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이 재난을 숨기기보단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수해 복구 현장이 아닌 군부대사나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농장 방문 사진 속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영국산 고급 스포츠 차량이 보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 차를 영국 랜드로버사의 최고급 모델인 레인지 로버로 추정했습니다. 이 차 한 대 가격은 미화 약 9만 달러에서 최고 18만 달러에 이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 농장 방문 이후에도 보건산소공장과 대동강 과수농장을 찾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는 8,000km가 넘는 거리를 공중급유를 받아서 직접 날아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레드 플래그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이 참여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다양한 공대공과 공대지 상황에서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시 미국과 한국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정밀 유도폭탄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습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어 제공 작전과 적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훈련, 그리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아군을 화력으로 지원하는 훈련 등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대구에서 알래스카 기지까지 8,000km가 넘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8번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비행해야 합니다. 한국공군 이상경 대위입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참가해야 합니다. 10시간 동안 공중급유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한국공군 관계자는 4달 초 시작되는 레드플래그 훈련에 공군 11전투비행단의 F-15K 6대와 C-130H 수송기 2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16과 F-15C 등 전투기 50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미 공군의 주도로 지난 1975년 시작된 레드플래그 훈련은 이전에는 전투기나 방공망이 없는 무장 세력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상황으로 훈련 내용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짚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단체인 통일비전연구회는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접한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13명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탈북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비전연구회 최경희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사자들은 저 인터뷰했던 그 본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메스꺼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각 이렇게 맛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3차 핵실험이 진행된 뒤 지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온 한 40대 탈북자는 2013년쯤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까닭 모르게 아픈 사람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3차례 겪고 지난해 탈북한 50대 여성도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5월쯤부터 갑자기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지난 2차 핵실험 뒤 길주 지역에서 시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거나 늑막염과 급성 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한국에 와서야 핵실험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탈북자들의 연합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주민들이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핵실험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라는 곳에서 가정을 하는데 그 풍계리 지대는 높은 산지형이다 보니까 길주군 주민들이 흘러내릴 그 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강하천들을 그렇게 급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대 주민들이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에 의한 물을 급식함으로써 지금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2세, 3세에 걸쳐서 방사성 오염 후유증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주읍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데 모이는 지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길주읍 주민 대부분이 핵실험장에서 12km 떨어진 남석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가장 안전하게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발표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핵실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이번 시험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 현상은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직후 외부 대기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어도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대량으로 노출되면 혈액과 위와 대장 그리고 뇌와 척수를 손상할 수 있고 갑상세마암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을 흡입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소량이라도 인체에 오래 남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 내 방사능 수치를 일정 기간 점검합니다. 방사능이 생명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 핵 보유국들은 과거처럼 지상이나 해상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지하 핵실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핵실험장에는 안전장치를 겹겹으로 설치해 방사능 누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동일부는 풍계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핵실험 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지난 9월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풍계리가 주요한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정보사항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 주변 지역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핵실험의 영향은 계속 확인해 보는 사항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한 민간 의료단체가 주최한 청년 통일 역군 세우기 모임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과업이고 또 이제 예전에 강의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는 청년 통일 역군 모여라라는 이름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초청에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경쾌수 회장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통일과 의료 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청년 통일 역군 모여라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 통일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를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같이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또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 이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로 대박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축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같이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또 기쁜 자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의에 이어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 명예교수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영민 대학연합교회 목사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는 외과 전문의 고윤송, 한의사 김지은 등 탈북민들이 맡았는데요. 발제를 맡은 김하나 씨는 지난 2008년에 탈북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탈북해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70년간의 분단을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을 저는 솔직히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통일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되게 혼란기를 겪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영토가 이제 통일됐다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 뭐 정치, 문화, 우려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일이 됐다고 완벽하게 서로 아울러서 이제 어색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저는 완벽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통일 역군들이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밟아가면서 했을 때 이제 그 정작 통일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탈북 의료인들은 북한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하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간호사 현황이 이제 1년 가정, 여기서는 조무사 가정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력 수준 차이나 또 이제 아무리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돕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간호 인력의 부족 국가다 보니까 그걸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이제 간호법 제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력 수준 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정하고 또 우리가 멘토가 돼서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인 그런 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끌어주는 게 저희의 이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과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간호대학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또 설립할 때는 바로 우리 한국처럼 4년제를 도입할 것인가
토론 이후에는 분과 모임과 탁구 경기, 춤 공연과 남북 의료인 합창 등 공연이 이어졌고요. 남북 각 도별 영원한 친구 운동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왔고요. 이렇게 동아리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통일 여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백성문화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제가 인솔을 해서 왔고 저는 제 담당 지도교수인데 북한 이런 어떻게 도움을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을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권했을 때 선뜻 따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교육만 잘 된다면 좀 좋은 통일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북한의 의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 가족들 분들도 얼른 가족 찾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취미활동 연주도 하고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한국어를 쓰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하루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은 통일역군 세우기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지면서 탈북민들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북한의 각 마을에 조립식 진료소를 짓는 사업과 북한 접경 지역을 매년 1, 2회 방문해 북한 의료를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 또 큰 지진이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군요.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경주 지역입니다. 지난 12일 5.8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 진앙지에서 남남서쪽으로 다시 2km 아래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 8시 33분, 평양 시각으로 8시 3분쯤 4.5의 지진이 난 데 이어서 9시에 다시 2.1의 같은 지점에서 2.1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예.
지난 12일 이후 오늘까지 이어진 300 70여 차례 여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인데요.
예.
창문이 떨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경주뿐 아니라 인근 대구, 울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금 한국 방송사에서는 지진 속보를 전하는 특집 뉴스가 방송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산초량 좌우가 비틀리는 듯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지진 소식은 그 인터넷 사회적 관계 소통망인 SNS에서 사람들의 제보를 가장 먼저 알려주기 시작했고요.
네.
다음이 인터넷 뉴스, 텔레비전 뉴스 속보 순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앞서서 일부에서 경주 지역에 지난 12일 지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경주 지역 주민들 이렇게 끊임없는 지진 소식에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아니 다시 이런 지진이 났단 말이야 라고 놀란 사람들이 많을 텐데 흔들림 속에 있었던 경주 사람들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작은 흔들림에 놀라서 최근 경주 지역에는 이 우황청심원 등 신경안정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걱정이 실제가 되면서 오늘 밤 정말 혼비백산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보다 규모가 좀 작기는 했지만 불안감에 불안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강진 이상의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한국 방송사들 각 지역 주민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진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대처 방법 등 그리고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진이 일어난 지 아직 몇 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아직도 조사 중이고요. 응급복구는 50%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말 태풍으로 인한 호우도 있었고 해서 그 집안이 내일 좀 날이 밝아야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 피해 상황보다는 시민들의 그 놀란 가슴을 추스리는 것이 좀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진앙진 경주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밤 8시 30분 시골 지역은 굉장히 어두운 시각입니다.
예.
놀란 마음에 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좀 그래도 나은 것은 지난 강진 이후에 지진 대피를 좀 요령을 익힌 분들이 많습니다. 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약한 지진이었지만 그래도 긴급 대피 상황을 전광판에 올리는 등 지난번보다는 한결 좀 안정된 대처를 보이기도 했고요.
예.
지난번에는 학교에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아무도 대피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오늘은 뭐 안내 방송을 한다든지 아파트에서 대피를 전한다든지 이런 좀 한결 안정된 대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국민안전처가 뭐 집계하고 있는 지난 12일 5.8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부상자 40명, 주택과 시설물 피해 등은 4,400여 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예. 평양 시각으로 오늘 밤 8시 3분쯤에 경주 지역에서 4.5의 지진이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12일에 발생한 역시 같은 경주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피해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주의 많은 기와 지붕이 이 복구하는 데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경주는 보통 신라 역사 문화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예.
문화재도 많지만 그 문화재와 어우러질 수 있는 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 바로 경주인데요. 한옥 기와집이 많습니다. 특히 도심의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의 높이도 2층으로 제한하고요. 지붕 꼭...
네, 도성민 기자. 네, 지금 전화 연결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오늘 통화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고요. 중간중간에 연결음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에서 경주 지역에서 4.5 정도의 강진이 한반도 시각으로 8시 3분 정도에 다시 일어났다라는 소식 도성민 기자에게 연결해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어질 방송 잠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전통적으로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두 당 모두 이 보호무역 기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두 당 모두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